목요일 새벽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30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열매가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내 일의 열매일진대요. 그 말입니다. 왜 육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느냐? 21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죽어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만일 육신으로 살아있게 하신다면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열매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택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드는 건데 23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 신약 성경 전체는요, 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읽어보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부르셨다 이 표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낙원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할 때까지 잠시 있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낙원이 있는지 아니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뭐 연옥 이런 게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옳으냐 따지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오늘 이 표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죽음 이후에 우리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봤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걸 보면 좀 우리가 쓰는 말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생하는 것이나 이 어려움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게 바로 22절에 내 일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도와서 이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또 자기와 동역자로 보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교회로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더 이제 빌립보 교회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 자, 이것도 이것이 뭘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건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아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하는 것, 이게 참 좋을 것이다, 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 이것은 좀 한글로 읽어봐 조금 말이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같이 동역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산 그 삶 자체가 이제 서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전도지를 돌렸다 이런 식의 수준이 아니고, 복음이 누구냐라면 그때 당시 황제였는데, 왕인데 진짜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거죠. 그 사실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또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 황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아니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요, 풀어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복음 이런 말 딱 들으면 누구와 관련돼 있냐면 로마 황제예요. 실제로 이 로마 황제가 저번 뭐 네로 황제처럼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안락함을 제공한 정말 존경받는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과 또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은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무슨 복음이야. 겉으로 볼 때는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수많은 전쟁과 착취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다. 황제는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사실은 체제 전복이라고 표현했잖아. 그 당시의 사회를 뒤집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느낌을 잘 못 살는 게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자꾸 우리가 축소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선포한다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산다 했을 때 우리는 뭘 자꾸 떠올리느냐면 전도하는 생활을 생각하기 쉬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게 자꾸 축소한다는 거예요. 자, 새벽이니까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의 느낌과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물론 핵심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런데 우리 시대와 그 시대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걸 이해해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시대의 순교와 많은 것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적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지 않는데? 그러니까 순교의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는 놈들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근데 그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또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대적을 받느냐? 복음이니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짜 왕은 황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니, 모든 세계 역사를 봐서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니다. 저 대통령이 그 진짜 아니다. 우린 다른 대통령을 섬기다. 이래버리면요. 걔네들은 거의 죽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어 나오는 대적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대적한다, 기독교 신앙을 대적한다, 예수를 대적한다는 말의 그 느낌이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좀 그 느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다르죠. 뭐 기독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왜 교회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우리 그 한국 교회 한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또 예수 교회 다니는 게 또 그 신앙에 대해서 듣는 게 자기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이유가 없고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고 직장에서 봐도 뭐 특별하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예수 믿으면요 왕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이 유럽 땅덩어리 전체하고 북아프리카 해가지고 저 이쪽 터키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왕을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정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전부 다 정복당해가지고 한 제국을 딱 이루어졌는데 우리 왕은 황제가 아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모르고 이걸 읽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황제를 안 섬겨? 그럼 이놈들 뭐야? 이제.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조합니다. 걔네들 우리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왕이 있대. 죽여. 쫓아내. 모든 사람들 생각 그렇게 해야지. 그 느낌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왕을 예수님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 복음 때문에 고생 당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대적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난 듣고 싶다. 왜? 자기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다가 감옥에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 와닿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정리하기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왜 멸망의 증거냐? 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황제를 복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저 봐라 황제를 대적하네. 쟤네들 죽었어.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님인데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 난리치는 황제를 왕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한다고? 너희들이 망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왜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 왕을 섬기고 잘못된 왕을 섬긴 너희들은 망한다. 이게 멸망의 증거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최근에 기독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왕이 다르다는 느낌을, 내가 섬길 주인이 다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서로 건드리지 않는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 다른 분이라는 느낌을 우리는 사실 이걸 살려내야 된다 저는 봐요. 그래야 이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는 거죠. 복음의 야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요 구절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2, 300년 동안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견뎠느냐, 바로 이런 구절 때문이에요. 대적한 자들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자기도 그 일을 겪고 있으니까 이 말들이 그들의 엄청난 격려가 된 것이다. 그래서 28절 끝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무슨 구원의 증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2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잘 돌봐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자,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심이 알려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우선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다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적혀있죠.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또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와 같은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위에 보면 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 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이 어려움, 이와 같은 싸움, 그와 같은 싸움인 거죠. 이게 무슨 싸움이냐?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왜? 지금 자기가 투옥돼 있으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들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이제 사실 읽긴 기도는 안 합니다. 근데 안 한다는 말은 사실 이건 좀 어떤 면에서 너무 느낌이 크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좀 신앙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여 순교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는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뭘 이걸 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위해 내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 처소를 이제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어디로 뭐 간다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 못 드리는 게 이제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요. 뭐 공문을 보내도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한 군데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설계하고 또 철거도 하고 어제 이제 요 와서 철거 이게 하면 이게 얼마쯤 들으냐 또 견적도 보고 갔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일 텐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철거하고 나면 또 건축하는 과정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나 감기나 몸살 그리고 독감으로 아프신 분들 많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현수막 붙어 있는 것처럼 주일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총직원 헌신 예배 때에 정재준 장로님의 전도 간증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